다음 곡지는 박사방 그리고 거짓말의 향연. 저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관심이 없어서. 좀 하도 이 안 좋은 뉴스가 많아서 뉴스 보기 겁나서 자세히 안 봤는데 뭐 텔레그램으로 뭘 했다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기가 뭔가, 동기는 플러스예요. 뭔가 플러스의 유인이 되어서 뭔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마이너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다, 변태성욕이다, 돈 벌려고 한 거다. 제가 볼 때 돈 많이 못 벌었어요. 한 뭐 1억 3천이 통장에 있다 그러는데, 이거 뭐 비용 이런 것 생각하면 다른 거 해도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은 필요하죠.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왜 그런지 하냐 하면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자존감이 좀 없고 전문대 출신이고, 근데 자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근데 세상이 좀 안 알아준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많아요. 많아. 이상한 쪽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 텔레그램이라는 거기 사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교묘하게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가 동의를 하고 일부러 돈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속아서 하는지, 강제로 했는지, 노예 상태인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파파라치를 양성해서 그 회원 가입자 한 명당 벌금을 1,000만 원씩 때려가지고 파파라치가 반을 먹고 제일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반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백수들이 노는이 텔레그램에 가입해서 경찰에 증거를 딱 잡아서 제출해서 벌금 때려서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국가에 내면 되잖아.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좋겠다.
전 옛날부터 파파라치를 지지했어요. 뭐 교통 파파라치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이 파파라치라는 게 이게 범죄자들 사이에 신뢰를 깨놓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그럼 범죄자들이 원하는 게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범죄자는 이 중에 누군가 제 오열이 있다, 간첩이 있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약간 물질 만능주의, 변태성욕 이런 건 그냥 거짓말이고,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의리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회가 깨져서, 어떤 기생충 서민이 추락한 것은 붙잡아주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추락한 사람이 김문수인데 극좌에서 극우까지 갔어.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김문수가 왜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노회찬이 또 김문수 친구였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원래 가난했대요. 그래서 뭔가 한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볼 때 그 김문수 이력을 쭉 보니까 아, 이렇게 할 만하다. 장가도 좀 잘못 간 것 같고, 그 여러 가지로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생충 서민을 비판할 때, 아, 내가 계속 비판하면 이 양반이 조선일보로 갈 건데 좀 멈출까? 아, 그러다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비판하겠지. 어차피 이 인간 조선일보 갈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소도 비빌 언덕이시야 비빈다고. 자기가 버티고 쓸 발판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발판이 되는 것이 의리인데, 의리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의리를 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파라치를 양성하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조지 오웰의 그 1984년처럼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는 독재자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터넷의 익명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고, 아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감시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감시주의자예요.
감시하고 익명성하고 대칭이 안 되는데.
아니, 이제 옛날에 뉴스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CCTV카메라를 제일 많이 깔아놓은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조지 오웰이 그 1984년에 소설 쓴 거야. 미래는 CCTV카메라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독재자가 전 국민을 CCTV카메라로 감시한다. 근데 그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그게 많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범죄가 많았는데, 그때 항상 뭐 과학수사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최근에 과학수사 필요 없어, 그냥 CCTV카메라가 과학수사인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의 CCTV카메라 비율이 10대 1이었어요
한국이 10배로 많았다는
얘기. 적었다는 거죠. 어? 이게 지금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에 영국에 런던에 이미 CCTV 카메라가 쫙 깔려버린 거지. 20년 전에 이미 런던 사람들은 하루에 40번씩 카메라 찍혀. 이거 최근 얘기 아니고 20년 전에 이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40번씩 카메라 찍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좀 찍힐 거야.
더 찍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CCTV 카메라만 조회해봐도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 페이스북에 네 가입해서 제출해봐. 어디에 좋아요 눌렀어. 여기까지 다 조사해야 해서 면접 대신에 페이스북 자료를 입사 시험에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 문제 뭐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부각될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 사회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어. 중국은 이미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되어버렸다고.
감시하는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미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이제 독재자가 나쁜 쪽으로 쓰지 않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번에 그걸 거부하다가 지금 치료가 늦어지지.
그렇죠.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동료님 그 그냥 그러니까 사회가 그걸로 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 혹시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그쪽으로 가는 게 정상적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아. 조선시대는 옆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달고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 그게 맞나?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렇죠. 도시화된 게 이제 익명성이 늘어난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요즘 전혀 익명성 속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또 구조를 만들어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자기들끼리 몰래 또 클랩스 놀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메신저 바꾸기라 계속 그렇죠. 갈아타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 사람 다 해.
할 사람 다 한다.
조선시대에도 뽕나무밭에서는 다 스토리가 있었어. 옆집에서 숟가락 몇 개는 알고 있었는데 뽕나무밭에서 무슨 일이란지 몰랐어. 하여간 독재 정치는 이제 희생양을 잡아서 한두 명을 손봐주는 시스템이고 도로 곳곳에 함정을 파놔요. 일부러 파놓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라 이런 거죠.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긴장을 안 해요. 그러면 중국 같은데 아무도 긴장을 안 하니까 우한을 그 봉쇄해서 국민을 긴장시킨 거예요. 한 방에 이제 가는 수가 있다. 겁을 주는 거죠. 근데 민주국가는 아무도 긴장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사가 빠져서 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왕 개판될 거 우리가 개판치자. 이게 일배충이라고. 일배충들이 항상 생각하는 뭔가 민주화된다는 것은 개판된다. 그래서 나쁜 걸 이제 민주화라고 하고 좋은 건 일배로 추천을 일배라고 하고 그렇게 정해놓은 게 민주화되는 것은 안 좋아지는 것이다. 하향평준화되는 것이고 개판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가 더 살벌하고 더 엄격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막 1800년대 미국이라면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 보안관이라는 자들이 다 그 지주들이나 부자들하고 한패예요. 보안관을 투표로 뽑는데 그 유력자들이 야, 저 인간을 보안관으로 뽑아 이렇게 하면 제일 흉악한 인간이 보안관이 된다고. 그래서 보안관이 좋은 사람이라서 뭐 범죄자를 퇴치하고 이거는 서부 영화에 나온 이야기고 실제로 제일 흉악한 범죄자가 보안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을 막 목매달아 버리고 그 인민 재판을 이미 그때 미국인들 한 거야. 그래서 링컨이 금지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민주 정치가 굉장히 살벌해질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맞대응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 같이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괜히 막 신경이 곤두서서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 문제를 일으키면 막자는 거죠.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 이 조준호 사건 조주빈 사건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막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미리 막 겁주고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독재자들의 방법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하는 게 민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치인 게 유성준이고
MC님.
네, 그 내가 봤을 때 유성준이 치인 것은 이 독재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근데 독재 시대는 오히려 그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됐어. 전두환이 알아서 다 조지기 때문에 유력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다 군대 가고 별로 불만이 없었다고. 근데 민주국가가 되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 가가지고 좀뱅이 치고 그때 전 미국인이 엘비스 프레슬리 저기가 군대 가는지 보자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복무했나 엄청 빡세게 복무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영국 여왕 아니 영국 왕자들도 군대 가서 막 복무하고 전 국민이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인간이 복무하자. 북한이 독재자 아들은 자기 만두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김정은이 어디서 복무한 거야?
스위스.
다음 곡지는 언론사의 범인 얼굴 공개. 이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가해자의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갔는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옛날에 그 연쇄살인범이 TV에 카메라가 보는 데서 강남에 그랜저 타는 부자들 다 죽이겠어 이 말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신창원 이런 사람 유전 무죄 이 양반 인기 엄청 올라와 버린 거야.
그때 여자도 엄청 따라다녔죠.
그렇죠. 아, 그 말한 사람 지강헌이고 하여튼 지강헌 신창원 이런 사람들이 막 스타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얼굴을 감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한테 마이크를 주고 인터뷰를 하면 좋은 얘기를 안 해. 2차 가해를 한다고. 조주빈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피해자한테 사과하라 그러는데 만약 사과하라고 시키면 내가 조주빈이라고 어떻게 할까. 예, 여성들도 이제부터 방귀를 조심하시고 그런데 이상한 사이트에 가서 텔레그램 같은 데 가서 돈 받으려고 말이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훈계를 한다니까. 왜냐면 그런 기회가 잘 없어.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라고.
정국님 보는 앞에서 그렇죠. 마이크 잡을
기회. 우쭐하지. 와 이건 내가 국가대표인가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경쟁이 들어가서 야, 몇 명을 죽이면 연쇄살인범으로 TV에 나오는 거냐. 다섯 명 죽여야 연쇄살인범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통 사람들은 죽는 걸 겁는데 범죄자들은 죽는 걸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죽인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사형 판결을 한다 해도 전혀 반성을 안 해요. 왜냐하면 범죄 세계 그 자체가 하나의 세력이야. 그 세력에 인정받는 게 소원인 거죠. 그래서 조양은 같은 사람 범죄자인데 막 어깨 당당히 펴고 막 큰소리 치잖아요. 영화 찍고 난리야. 자서전 내고 막.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들한테 프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제압하려면 사회 봉사활동을 시켜야 돼요. 교도소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개방신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는 건 물론이고 그 박사방에 가입한 회원들 전부 실명 공개해서 망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선악이라는 건 없어요. 흥분 아니면 다운 이게 있는 거예요. 흥분시키면 안 돼. 범죄자들은 왜 범죄를 지어? 그냥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흥분하냐면 자기한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흥분하는 거예요. 그럼 양아치가 길거리 가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공격해요. 왜냐면 약한 사람한테만 이상하게 화가 나. 마동석을 보면 왠지 자기가 착해져. 왠지 막 미소를 짓고 싶고 막 애교를 부리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보면 막 누나를 부라리고 싶고 막 폭언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회 앞에서 약자라는 걸 범죄자들 인식을 해야 돼요. 범죄자들은 나는 강자이고 저 피해자는 약자인데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지? 난 강자니까 대접을 받아야지. 쟤는 약자인데 체격도 작고 힘도 없는데 왜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거야? 왜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범죄자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는 자기는 세력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수그려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길을 죽여놔야 길을 꺾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시키는 게 제일 효과 있는 교정 방법이다. 약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범죄자는 절대 강자가 아니야. 근데 범죄자는 항상 이제 1대1로 붙어. 1대1로 붙으면 내가 강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사회 자체를 부정해. 그러니까 진중권 같은 사람이 문빠 로빠 뭐 조국 이런 얘기하는 것도 노무현 개인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으면 내가 이기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성을 인정 안 해요. 문재인 지지자들 그 자체가 세력화되어 있고 집단 지성을 이루고 있다는 이거 자체를 전혀 인정하고 문재인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대결하자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계급장 떼고 붙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범죄자 생각이라고. 지성이 없는 거죠. 다음 곡지는 기생충 서민의 변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 김문수나 서민이나 추락할 때는 끝까지 추락하는 거지. 그 뭐 이것도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의리의 문제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생충 서민 칼럼을 보면 양반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 들거든요.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동영상으로 실제로 말하는 것도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말투도 좀 약간 어눌하고.
예.
아 근데 좀
인간이 추락하는 것은 어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교통사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치이는 거야. 그럼 치이버리면 그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생충 서민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서민은 장기간 발탁했는 김강희 데스크의 근본적인 문제.
그렇죠.
근데 동현님 사실 저 이제 서민 요번 이 서민을 보면서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좀 충격적이었어.
나 충격적이었어. 네, 이 정도까지는 몰랐지.
아, 나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나는 그걸 자세히 보면 그걸 조수를 좀 조롱하는 경향으로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충성맹세는 아니야.
충성까지.
자세히 아니. 읽어보면 조선일보를 약간 조롱해놨어. 아니, 충성맹세는 아니고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막.
네, 근데 그 전에도 갈 때까지 갈 것 같은 신호를 사실상 네. 서민이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와, 이런 사람 좀 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안 나와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그만큼 칼럼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신문 지면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원고를 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옛날 조기숙 교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한테 원고 1회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쓸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 조기숙 교수 칼럼 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그 정도도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 그 칼럼쟁이들 아직도 먹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을 할배들 쫓아내고 젊은이들이 커와야 되는데 없어.
글쟁이가 없어. 한국어 너무 어려운가?
다음 곡지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야 된다. 뭐 옛날부터 했는데 이 얘기 핵심이 뭐냐면 옛날부터 뭐 이 일본인이 근면성, 뭐 독일인이 우수성, 뭐 유태인이 어쩌고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건 다 인종주의 이야기고 다 똑같아요. 근데 아주 똑같지는 않고 위도상이 비슷한 나라는 똑같아. 그 남쪽 그쪽은 안 똑같아. 차이가 있어. 그 이 총균세인가 거기 보면 이제 위도 이야기 나오거든요. 인간들 위도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위도가 비슷한 나라들은 다 IQ가 비슷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IQ가 똑같다고 치면 IQ는 그 큰 차이가 없는 게 사실 IQ가 좀 떨어진다 해도 그 중에 또 엘리트들끼리 싹 모이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 사람들의 평균 IQ가 8, 90이라 해도 인도 대도시의 핵심 자원들만 딱 모이면 거기에는 이미 IQ가 100을 넘어버려요. 하여튼 텍사스는 IQ가 85인가 그렇고 뉴욕은 120이라는 거죠. 도시별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IQ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성공한 나라는 뭐냐? 다 운이 좋은 거야. 아, 운빨이라고. 그 운이 좋았어요. 왜 동양은 낙후하고 서양은 발전했나? 착취할 만한 배후지가 서양에 있어요. 아프리카가 서양에 있지. 동양이 어디냐고. 동해 바라고 아프리카가 없어. 착취할 만한 데가 아프리카, 인도, 아랍, 동유럽 다 좀 띠란 애들이잖아. 뜯어먹기 좋잖아.
게다가 왜 지리적으로도 그쵸, 완전 가깝고, 붙은 것도 아니고 네. 적당히 격리돼 있죠.
네, 지중해는 파도도 별로 안 치고 여러 가지로 모든 조건이 서양이 유리했어요. 동양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야.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지정학적으로 불리했어요. 특히 중국은 땅 생긴 게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 유럽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생겨야지 중국처럼 그냥 뻥 뚫려 있으면 뭔가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좋은 바다도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자 때문에 서양이 발전한 것은 그 라틴으로 된 성경을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발전한 거예요. 한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뭐 서양 선교사들 기록에 하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것도 기록에 따라 조금 틀린데 양반 말에 가보면 좀 다르겠죠. 근데 하여튼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라도 지역을 가보니까 글자 아는 사람이 없네 막 이렇게 써놨어. 그 어떤 서양 선교사가 그런데 뭐 5%도 안 된다. 그건 이제 그 사람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선시대 10%만 글자를 알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왜냐면 양반촌은 또 양반이 많잖아.
양반 숫자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옛날 기록에 보니까 아 조선에 와봤더니 글자 아는 사람이 뭐 거의 없더라. 다 글자를 모르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글자를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 좋은 항구가 없고 신라가 왜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이겼냐 딱 하나예요. 그냥 금이 많았어. 이건 고고학적으로 무덤을 파보면 알아. 무덤에서 금이 7.5kg 나왔다는데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백제의 무덤은 그렇게 안 나와. 왜 금이 많냐? 그냥 금이 많았던 거야. 일본이 왜 근대화에 성공했냐면 금이 많았어. 최근에 금이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신라 때 금이 발견됐는데 일본은 근래에 금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은도 많았고 구리도 많았어요. 특히 은을 채굴하는 기술은 조선에서 전해진 건데 단천 연은술이라고. 원래 은은 이제 금광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산군 때 이 단천에 어떤 아저씨 두 사람이 납을 녹여봤는데 납에서 은이 나오는 거죠. 그 납을 이만큼 녹이면 은이 이만큼 나와. 그 납은 많아요. 어디가 납은 많아. 납은 흔한 것이기 때문에 납을 자동 녹이면 은이 자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연산군 때 은 대박이 터졌는데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올 때마다 은을 내놔라 해가지고 조선에 사성으로 가기 전에 나는 30만 냥을 떠오겠다 이렇게 막 떠버리고 막. 그래서 조선이 명나라에 은을 주다가 은을 생산하지 말자. 은을 생산하지 않으면 은을 내놔라고 말을 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이 귤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귤나무가 있으니까 귤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아예 없애버리면 귤을 바치라고 이야기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이 가난해진 거 딱 하나예요. 청나라 옆에 붙어 있어서 씹힌 거예요. 그냥 중국 주변에 있어서 재미 본 나라가 없어.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 주변에 있으면 덩치가 너무 100대 1이잖아. 싸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재를 해야 돼. 독재를 하면 망하는 거죠. 독재를 안 하면 중국한테 말리고 흡수돼 버리고 독재를 하면 가난해지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북한이 그 꼴이에요. 중국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제발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북한의 엘리트 다 중국으로 도망간다거나 뭐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면 안 되나?
근데 우리가 좀 세졌기 때문에 이제 좀 세졌기 때문에 괜찮아.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일본을 이용하면 돼.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고.
혹시 그 남미도 네. 미국이랑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약간 중국 주변의 나라들이
그쵸. 특히 멕시코라든가 특히 미국이 그 몰로 독트린 뭐 아메리카 우선주의하면서 아메리카를 약탈하자 이렇게 우리가 유럽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남미를 뜯어먹자 이게 몰로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쿠바라든가 쿠바가 제일 전쟁지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가 미국과 쿠바의 관계예요. 딱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큰 나라 옆에 있으면 뭔가 싶어요. 의사결정 자체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5천 년 만에 운이 한번 왔기 때문에 기회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역사에 성공한 나라들은 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고 우리도 이제 운이 한번 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안 돼. 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아, 내 요새 목표가 그거야.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장점이 뭐냐면 의사결정을 잘하는 거죠. 근데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중국인을 포기할 것 같아. 너무 13억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은 아, 이건 견제기 안 나오는 거죠. 일본도 여러 가지로 이 의사결정을 못하게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일본이 한자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한자 2000, 상용 한자 히라가나 가타가나 배우는 것도 한자. 빡센데 그래서 한자 2000자를 상용 한자 2000자를 다 배워야 된다는 건 그것도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읽는다 뭐 이것까지 외워야 돼. 그냥 우리처럼 하나처럼 따지하는 게 아니고 글자 한자 한자마다 쓰는 법 읽는 법 다 따로 있어.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좀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자한테 배워야 되는데 공자를 뭐 그 가르치는 내용 공자왈 맹자왈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얘기고 핵심은 의사결정 매뉴얼이라는 거죠. 공자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다른 사람 뭐 사랑하라 뭐 자비하라 뭐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공자는 핵심은 권력이다 하고 진실을 말한 거예요. 세상이 권력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진실을 말해야지 무슨 자비야 사랑이야 개소리죠. 진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의리를 지키면 모든 게 풀리고 의리를 어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 사회에 가담하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거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 일본은 이제 한자 배우다가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고 서양인은 기본적으로 반사회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어쩔 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어쩔 건데 우리가 파업하면 너들 어쩔 건데 이걸 떠보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싫으면 에너지를 다 빼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나 선배야 네 후배지 그런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말자.
그렇죠. 그냥 이제 지난 거야. 그냥 너 어디 살아? 그럼 아, 나 장성 살아. 아, 나도 고향이 장성이야. 그럼 우리 친구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서양은 그 미묘한 걸 가지고 한 3개월간 싫어해야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도 겉으로는 굉장히 쉽게 친한데 뭐 굿모닝하고 날씨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깊이 이야기하면 안 돼. 계속 뭐 오늘 날씨가 좋네. 날씨가 흐리네. 그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막 그때그래 없이 뭐 취미가 뭐냐 그러고 막 시시콜콜 취조를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이상한 걸 다 질문해. 그 왜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 또 차가 뭐예요?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아니, 옛날에 어떤 친구를 사귀는데 친구 엄마가 고향이 어디냐 뭐 경주이시냐 그러고 엄마가 경주이시냐 그걸 왜 묻냐고
족보를 막 물어.
환장하겠더라. 어쨌든 그런 관문을 쉽게 통과하면 의사결정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도 같은 성 출신끼리 뭉친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 투기를 하도 안일성 애들이 부동산 투기를 꽉 잡고 있지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저쪽 무슨 파 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장악해야 돼 막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요. 일단 중국 화교들 모임인데 일단 내가 주방장으로 출세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막 주방요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원로 되는 분의 따님을 꼬셔야 돼. 그 거기서 에너지를 다 뺏겨버려. 그 요리 언제 배우냐고. 그래서 원로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제 좀 그 뭐 안일성의 어떤 뭐 장씨 문중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장씨 문중 원로들 할배들 10명이 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야. 그 젊은이 품성이 됐나? 아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아 쟤 우리 사위라니까 우리 사위 최고야. 그럼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밑천을 밀어줘야지. 그럼 막 그 할배들이 돈을 객출하는데 식당 내는 자본이 거기서 바로 나와버려요. 그럼 바로 식당 한 개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주방장 이거 3년 동안 요리 배우고 할 거 없어. 그냥 딸을 꼬셔야 돼. 빨리 딸을 꼬셔야지 지금 요리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 뭐가 사회가 잘못된다는 거죠. 뭐 그런 엉뚱한 식으로 왜 요리사를 하는데 딸을 꼬셔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게 안 좋은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죠.
저희가 사실 유태인을 되게 비판해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네.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태인.
그렇죠. 유태인들은 그 코엔 형제도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그 티저라 그러나 티저 영상 티저. 5분짜리 딱 만들어서 유태인 부자 200명한테 보냈는데 그중에 한 70%에서 돈이 왔다는 거예요. 어, 간단해. 영화 감독도 이게 너무 쉽잖아. 그냥 티저 영상 5분짜리 딱 만들어서 돌리기만 하면 돼. 그 유태인 신하고 유태인 부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나씩 보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끝.
링크만 하시고
바로 영화 감독 돼 부르는 거야. 와.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기업들은 그 투자자를 설득하고
그렇죠. 거기 진을 다 빼는 거죠. 유태인들은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그런 편리함이 우리나라의 공자의 어떤 전통이 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조금 쉽게 그 천장을 뚫는다. 근데 유럽은 천장을 뚫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유럽은 보통 보면 어떤 가문이 하고 있어. 기업을 그냥 우리처럼 그냥 서울에 나와서 그냥 차리는 게 아니고 무슨 가문, 무슨 가문이 옛날부터 하는 그 가문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 귀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학벌을 막 비판을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부분이
그렇죠. 있네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 손정희 같은 사람 빼놓고는 뭐 미쯔비시 이런 재벌들이 옛날부터 본건 영주예요.
그렇더라고요.
본건 영주들이 기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정희 외에는 창업한 사람이 없는 거지. 벤처 기업이 없어. 손정희 혼자 그러고 있는 거지.
손정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없어서 내가 못 해먹겠다고 진짜. 와 대놓고 그 소리라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다. 우리나라도 다 좋은 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다음 곡지는 성선택스러운 가짜다. 이거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 성선택스를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인식론적인 귀납적인 사고라는 거죠. 딱 봐도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얘기 듣고 제 중학생 때 관찰을 해봤어요. 닭장에 가서 닭들이 하는 행동을 딱 봤어. 암탉이 수탉을 선택하자 닭발을 선택 안 하더라고. 암탉이 무슨 수탉을 선택해. 개소리 아니야. 왜 수탉이 화려한 관계가 있냐면 암탉이나 병아리들이 수탉을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덩치 큰 놈을 주시하고 있어. 왜냐면 무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암탉은 빨리 못 가요. 병아리들을 신경 써요 가지고. 그럼 적군이 나타났다 했더면 저기 뭐 고양이가 나타났다. 그럼 수탉이 가서 고양이의 딱 앞을 막아요. 그래 암탉들은 빨리 병아리를 불러 모아 날개 밑으로 병아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암탉들은 고양이에 대항할 수가 없어. 수탉이 가면 암탉이 따라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병아리들 때문에 어쩔 거야. 그래서 병아리나 암탉들은 보호색을 갖고 있고 수탉은 화려한 색을 갖고 있는 거지. 암탉들이 아, 저 수탉이 예뻐 그래서 막 선택하고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여자들이 예뻐서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쁜 여자를 선택해서 여자가 예뻐졌다는 건 내가 볼 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성들이 예쁜 사람들은 호르몬 자체가 비율이 틀려요. 일단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다 예뻐. 피부도 예쁘고 막 모든 면이 다 예뻐. 그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턱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뭐 귀도 예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는 갈기가 있는데 호랑이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 호랑이는 선택을 안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자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고릴라 같은 경우 등에 이 실버백이라고 하얀 털이 있어요. 왜 가슴이 아니고 등이냐. 고릴라가 막 수컷이 가면 그 등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이 맨 앞에 가기 때문에 특히 몸이 커야 돼요. 대장이 커. 그 암컷 고릴라 좀 작아. 근데 만약 암컷 고릴라 크면 가려서 안 보이잖아. 엄마가 아빠 뒤에 딱 가려서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엄마가 좀 작아야 뒤에 있는 새끼들이 본다고. 맞아요. 그래서 할배들이 수염이 있는 것도
잘 보이라고.
예, 그렇죠. 누가 대장인지 이동을 할 때 누굴 따라가야 되냐고. 엄마 따라가면 안 돼. 할배를 따라가야 돼. 할배들이 이제 돌아다녀봐서 길을 알거든. 그래서 그런 무리 이동을 위한 장치지 그게 성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염이 긴 할배들이 선택을 받았다. 그럼 나는 왜 수염이 뭐냐고.
연구 안 한 거예요?
수염 별로 없어. 브레타르시 별로 없어. 수염 조금밖에 없어. 난 모든 털이 다 작아. 서양 사람들이 털이 많잖아. 그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고 나는 선택을 못 받아.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억울해서 어떡해.
그래서 서양 선택은 그냥 개소리고 그냥 집단 생활을 유지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코뿔소 같은 경우 이제 사냥꾼들이 그 한약조로 팔려고 뿔을 잘라가 버리면 그 자손을 번식시킬 수 없어요. 그냥 그는 암컷이 봤을 때 뿔도 없는 게 저게 수컷 코뿔소가 맞는지 확신을 할 수 없잖아요. 돼지일지도 모르고 그런 거지.
근데 그 지점 되게 네.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성적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코뿔소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같은 집단인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성적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계적으로 장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암컷들이 딱 생각을 해보고 저희 수컷이 번식 능력이 있을까?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 상태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판단한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기계적으로 어떤 그게 딱 방아쇠가 격발되는 그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희 인간한테도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남자들은 뭐 뾰족하기만 하면 모습 흥분하고 주고 막 말이야.
네? 뾰족?
가슴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입체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면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네. 뭐가 크고 이 문제가 아니라 입체적인.
그러니까 그게 더 예쁘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니까.
그냥
특히 군대 갔다 나오면 여자 보면 그냥 벌써 반응해.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게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예뻐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뿔소 암컷은 수컷의 뾰족한 코를 보면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
네,
그렇죠.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되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고래 같은 경우는 뿔이 계속 길어지는 거지. 그걸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중단시킬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멸종해. 그래서 금치호랑이 같은 경우는 막 이게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어. 사냥을 할 수가 없어.
그만 쳐다봐야 되겠네.
치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입을 벌려도 이게 깨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각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멸종하는 거죠. 이건 기계적인 장치지, 호르몬을 유발하는 기계적인 장치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이라고 말해야 돼. 시간 좀 남아있죠.
지금 35분.
네. 다음 곡기는 에너지를 얻는 세 가지 방법. 지난번에 좀 했던 얘기 같은데, 첫째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외부와 연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내부로 방향을 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부를 쥐어짜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각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연속적인 출발할 때 그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평등 최고야 그러고, 그리고 사장하고 맞먹으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권위주의로 명령대로 해야 돼, 명령대로 해라고, 시킨대로 하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정답이냐고. 그 뭐냐면, 우리가 만약 여기가 대기업 최고 두뇌다, 여기가 삼성그룹에 여기 이제 이건희 뭐 재용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평등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일 말단 노가다 현장이라 그러면 그냥 시킨대로 해야 돼. 그냥 김복수 시키면 해야지. 아주 찌질한 일을 하는데 그걸 회의해가지고 막 평등한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시키도록 하는 거지. 막 미장하고 막 노가다 오늘 5쯤 재라고 하면 5쯤 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 회의를 해서 결정합시다 이러면 안 되지. 점장이 바코드 찍으라고 하면 찍어야지. 알바가 이거 회의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러면 누가 그걸 일을 시키겠냐고. 그래서 좀 이제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재용이지 기분대로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가 모여 있어요. 천재들만 다 모여있다고. 거기서는 굉장히 평등하게 해야 돼. 근데 실무진에서는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건 실무진이냐 아니면 이제 그 두뇌냐 그 차이지. 그걸 헷갈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농사 지을 때는 아버지가 씨뿌리랑 뿌리고, 아버지가 이거 왜 뿌리는 게 그러고 막 반항하면 안 돼. 그냥 아버지 시킨 대로 뿌리는 게 맞아. 아버지가 30년 동안 농사를 그렇게 지어왔다고. 어차피 말 안 들어.
저희가 성장한 건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성장한.
하여튼 제가 아버지한테 10가지 건드려도 하나도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포기.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한 대 맞아. 네. 근데 시킨 대로 하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말단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진행단에 초반에는 그게 필요한데, 이미 이 갈 때까지 갔다 하면 그 이미 이제 결말 단계에 새로 아이디어를 내면 안 돼. 처음 시작할 때 아이디어 내야지. 일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다 완성되는데 이걸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 내는 놈은 한 방 맞아야 돼. 그 갑자기 그 사장님이 그 얘기 듣고 처음부터 다시 시킨다고. 그 부서 해체돼. 그러니까 일이 좀 진행돼서 이제 마무리 단계라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맞다. 초반에 아직 일이 시작 되지 않았다면 활발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의견을 내야 된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하기 전에 얘기를 하지.
그렇죠.
하고 나서
이미 다 끝났는데.
다 입툭 튀어나가지고.
특히 인터넷 모임에서 회의에서 이제 다 결론 내놓으면 뒤늦게 와서 막 의견 내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당이냐 엘리트당이냐 청년당이냐는 그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당의 아이디어들은 다 맞는 게 아니고 지금 10개 중에 한 개가 맞는 거예요. 청년당, 뭐 엘리트당, 부자당은 현실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일의 단계가 그렇다. 민주당이 뭘 어떤 정책을 하든 그 토론 단계에서는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증을 해봐야 돼. 최근에 이제 뭐 돈을 뭐 헬리콥터로 뿌린다는 얘기도 있고, 10만 원씩 줘야 된다, 뭐 100만 원 줘야 된다. 이걸 좀 너무 빨리 결론 내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모르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10만 원이 돈이 어디서 나온지 뭐 은행에서 그냥 뿌리면 되는지 한국 은행에서 찍어내면 되는지. 근데 구조론적으로 이거 한국 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야 돼요.
양적화다라고 하죠.
무조건 발권력을 동원해서 뿌려버려야 돼. 근데 그것도 이제 봐가면서 해야지.
봐가면서 해야 돼. 그냥은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짓이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로 안 돼.
제가 이제 지금 말을 조심하고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극도 위기라면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냥 돈을 찍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이려면 외부에서 해야 돼. 자동차 시동이 꺼졌는데 뭐 저절로 될 때까지 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저절로 자동차 시동이 걸릴 것이 안 걸려. 이미 시동 꺼진 자동차는 시동이 안 걸린다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발동이 걸렸을 때는 이제 자동차 그래도 또 시동 걸고 막 그러면 안 돼. 이미 시동 걸렸을 때는 그때는 알아서 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의 수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보 보수하고 별 관계도 없는 거야. 근데 보수들이 주로 이제 부자당 짓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부자당 짓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허경영이야. 그리고 정의당도 가끔 해. 정의당 공약 들어보면 허경영하고 비슷해.
거의 똑같은.
네. 우리는 엘리더당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미리 정해놓지 말고 그 상황 상황에서 이겨가는 거죠. 미리 이쪽이 다 정답이다 저쪽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51대 49로 계속 우위에서는 포지셔닝의 우위에서는 그런 대응을 해야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